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매번 금요일마다 모이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일주일에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적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간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저희들의 입으로 간구하지만 하나님, 그저 우리들이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간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거짓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도 발락이 막 자기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쫓아온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밖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모압왕 발락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발락이 모압왕이 자기한테 또 예언하라, 저주에 예언하라,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에 예언하라고 하면 또 어김없이 또 그의 말을 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발락이 또 발람에게 또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한테 말하면서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장소를 바꿉니다. 계속해서 장소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엘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엘산은 바알 신당, 바알의 그 바알이 있는 그런 또 다른 바알의 본거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엘산입니다. 그래서 말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알, 부엘의 그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거지 중에 하나가 이 부엘산 꼭대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바알 신당에서 그가 저기 그를 이끌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가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또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발락이라는 이 모압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리 발람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장소만을 바꾼다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 발락이라는 모압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우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장소를 바꾸기만 하면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에 예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왕의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이방신, 이 수많은 그 우상신의 한 정도 부류의 그런 부류 중에 한 신이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부릴 수 있는 존재다, 부를 수 있는 신이다, 조종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이 모압 왕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우리가 저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피로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여기서 민수기지만 사무엘 상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있게 하라.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냥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 있는데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면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우리가 원수들 블레셋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자기네들 진중에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언약궤가 무슨 매직한 파워가 있어서 마술적인 능력과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우상 숭배가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등장하면서 그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만 있다라면. 그러니까 무슨 언약궤가 일종의 부적같이 생각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취해서 무당 같은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갖다 붙이면은 애군을 쫓는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매지컬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대적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부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믿음의 반응이나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장소만 바꾼다면 내 마음대로 여호와 신도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우상처럼 바알신처럼 내 마음대로 저 여호와 신도 조종할 수 있겠지.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저 어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을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한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것이야. 장수만 바꾼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는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그 우리의 필요, 우리를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리퀘스트하고 요청하는 거하고 그거는 우리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것을 안 들어주시면 뭐 안 됩니다. 그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셔야만이, 이것이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자꾸만 하나님한테 관철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자꾸만 설득하는 기도를 해요.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고집을 꺾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모습 가운데도 많이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고집을 피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상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이 발람 선지자도 그래요, 이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이 발락, 모압 왕의 발락의 그 요구를 알면서도 똑같이 지난번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 쌓고 거기 29절이죠 수송아지 일곱 머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 제단이라는 것은 일곱 마리와 수송아지와 일곱 마리의 숫양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 수고, 애씀,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발람이나 발락이 하나님의 자기들의 그 뜻이 받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을 일부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만 한다면, 자기의 열정으로 이렇게 드리기만 한다면,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응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곤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분명히 노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부린다면은, 낸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겠다 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아야만이, 합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열정과 열심이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가는 열정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가는 열심, 열정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치하는 열정과 열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일곱 재단과 이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야 수정아지 일곱 마리 굉장한 재물과 엄청난 그런 재물 그리고 노력 수고 애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면 이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제단인데 제단에서 제사인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애씀과 열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애씀과 열정과 열심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장소만 바꾸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인간의 시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대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한 노력과 시도와 애쓰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걸 저 원합니다라고 열심을 내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치된다면 상반된다면 그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룰 수 없다. 주권적 뜻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시도 인간적인 수단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도를 하고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달락에서는 뭐냐면은 이 발락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발락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아니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술 옛날 성경 사술이라고 그러죠. 점술 점치를 때 쓰는 그런 어떤 술법이나 그런 어떤 그런 거죠. 점술 점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그냥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파를 봅니다.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뜻대로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이 발람 선지자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발락 모압왕 발락도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아무리 그 모든 것을 시행하려고 해도 인간의 뜻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파워풀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하고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의 뜻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지난 달락에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잘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겠다 눈 감아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했을 때 응징하셨고 심판하셨고 심지어는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고 고라의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 다 하나님은 그 무리들 반역의 무리들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한 민족을 택했을 때 그 공동체를 택하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 죄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온 민족을 다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 민족을 택해 주셨다고 그들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눈 감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묘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영원 형벌받을 자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타협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만약에 눈 감아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죄 은총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졌으면 고백하라.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흰눈 너의 죄를 주원 같은 불글지라도 흰눈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발람이나 발락이 아무리 그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지라. 그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되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영적인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주 좋은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니까 마치 참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의 말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엘아 아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15절이죠. 시곱이 15절에 보면 5절이죠. 5절이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3에 그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스라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 있는 그런 글꼴 같은 글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보는 영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의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금 말해 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들의 모습이 영적인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이것은 골짜기 강 동산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이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이 번성하는 곳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곳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여러분이 심었대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풍성한 또 물이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물이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진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이 풍성한 이 그들의 모습, 영적인 그들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신자들도 바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과 그런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정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고 아름답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라고 그러고 생명력이 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오히려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감았던 자, 영적인 실체, 맹인과 같은 자가 눈이 뜨여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자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것을 깨달으려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것을 영적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도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아 내가 우리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도 임하니까 그가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환상을 보는 자가 되어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영적인 실체 야곱 이스라엘의 실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기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간이 조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모든 하는 것을 섭리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악인들은 막 날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게임과 계략과 어떤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려운 계략과 술수를 쓰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세력 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역사나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의 주권적 뜻 아래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인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번영이 있는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공급되어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백성이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몇 절이냐면요,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7절 보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이요. 이 아각이라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그러죠. 파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라오 1세, 2세 막 그렇게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은 다 있어요. 이름과 관계없이 애굽의 왕의 이름은 파라오, 바로라고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을 가리켜서 그냥 뭐 이름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아각이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은 아각입니다. 근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민수기 때는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이 왕이 상징하는 게 누구냐?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원한 구속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도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수사자, 암사자, 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으킬 자는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복.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아름답고 생명과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이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백성의 정체성은 결국 그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대신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아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 복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 같은 우리들도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는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 성령을 받아서 약속의 그 영생의 그 기업 하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믿는 자가 다 유대인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바람의 셋째 예언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 귀한 사실을 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저주를 변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엎드려 이 시간 또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